여러분, 악기나 운동을 가르칠 때 가르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악기를 가르치고 운동을 가르칠 때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전혀 모른다든지 테니스를 처음 치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못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가장 가르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고쳐서 새롭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더 배움이 더 좋습니다. 가령 테니스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입문자는 처음부터 가르치면 돼요. 라켓 진원법부터 처음부터 가르치면 됩니다. 뭐 웨스턴 그립, 이스턴 그립, 컨티넨털 그립 해가지고 처음부터 가르치면 되는데 잘못 배우면 그것을 새롭게 고쳐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것이죠. 잘못된 관습을, 습관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몇 배의 노력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교회에서 잘못 어설프게 배웠다면 바른 신앙생활로 지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메디슨에서 처음부터 신앙을 배우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분 중에 아주 힘든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학교를 한 학기를 다니고 중퇴를 하신 분이었어요. 졸업하신 게 아니라 신학교 맛만 보고 중퇴를 하셨는데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졸업을 한 저를 가르치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하고는 이분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집사 직분을 주려고 하는데 이분은 집사 직분을 거부해요. 전도사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학기 다니고 중퇴했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이제 어설프게 배우는 것이 정말로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떤 환자들은 인터넷으로 다 찾아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아프고 내가 무슨 병이니까 이런 처방전을 써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큰일 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종이를 다 나눠드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써보라 그러면 한두 줄 쓰고 더 쓸 게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길게 써도 한 세네 줄 쓰면 더 이상 쓸 게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실상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세 가지 단계의 알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지명이에요. 도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시저, 황제라는 말이 붙어 있는 도시예요. 그만큼 이 도시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더불어 가이사랴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는 곳이었고요.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가 신으로 인정되는 도시였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모두가 고백되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27절 중반부인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저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시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평가해요. 근데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하면 좋은 선생으로 생각하죠. 더러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에 대한 시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의 단계입니다. 29절 이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29절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반응 말고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고 계세요.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지켜본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라고 물으십니다. 29절 중반부에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기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지점이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주장하셨던 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적 인물입니까? 주전 2000년대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1세기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죄를 용서할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였어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 용서의 권세였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천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함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요. 죄 용서를 할 수 있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훌륭한 선생도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혹 일부러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주장을 한 30대 초반의 예수는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회색 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오늘 성경이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그냥 멈춰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고백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어설프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고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바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마침내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스테이트먼트를 거부했습니다. 32절에 나오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여기 항변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이렇습니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따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뷰킹이에요. 예수님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항변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요? 예수님을 질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기대하던 자신이 꿈꾸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제압해서 민족 해방을 가져올 파워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런 소리는 치우치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죠.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셨어요. 여기 나오는 동사 꾸짖어가 바로 앞절에 나오는 동사 항변하다와 헬라어 원어상 똑같은 단어예요. 리뷰킴, 베드로를 리뷰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꾸짖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꾸짖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베드로의 항변을 사탄의 일로 봤던 거예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일로 보았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의 항변은 사탄적인 말과 사탄적인 행동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베드로의 말이 왜 사탄의 말이고 행동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33절 하반부에 나오죠. 네가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일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탄의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았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은 피상적인 고백이었어요. 어설픈 고백이었습니다.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몰랐던 것이죠.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이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34절 이하의 결론에까지 이를 수가 있죠. 우리 34절부터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알미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신가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가요? 여기에 그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그 컨텐츠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왜 목사가 먹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믿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멈추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어설픈 그 알매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사탄적인 일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제자도의 길인데요. 제가 큐티 제목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영어 큐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way of true discipleship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도의 길은 진정한 제자도의 길로도 번역할 수 있죠. 우리가 온전한 제자도의 길,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고백, 그냥 뭐 그리스도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겠지, 여기에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온전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암과 믿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고 사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이 있으십니까? 혹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자기 희생할 필요 없으세요. 처음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지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교회 올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지점은 거기에만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온전한 제자도의 길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기 희생이 있는 삶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기독교는 위험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위험합니다. 노 크로스인데 크라운만을 바라는 것은 위험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어느 신앙의 지점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신앙의 레벨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지점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임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훌륭한 고백 뒤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알아야 사탄적인 말과 행동이 아님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온전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